일본의 바람. 청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정부가 전해드리고 있는 방송 일본의 바람입니다. 저희 방송은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과 북조선 관련 뉴스 그리고 일본의 현재 모습과 일본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는 일본인 납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현안으로 남아있습니다. 북조선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가운데 5명은 돌아왔지만 그 밖에 많은 피해자들은 생사 여부조차 모르는 채 아직까지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북조선 측에 모든 피해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그들을 즉각 귀국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북조선은 이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불행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납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해결해 국교 정상화를 실현시킬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서는 일본과 북조선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일본인 납치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본의 바람 뉴스입니다. 9월 14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과 미국, 한국 세 나라의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의에는 후나코시 타케히로 아시아대양조 국장, 송김 미국 북조선 담당 특별대표, 그리고 노규독 한국 외교부 조선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또 후나코시 국장은 송김 특별대표와 노규독 본부장과 함께 각각 의견 교환을 실시했습니다. 세 사람은 이런 기회들을 통해 최근의 북조선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방침을 면밀히 조정했습니다. 또한 세 사람은 최근의 핵미사일 개발 동향도 염두에 두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조선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을 위해 일본과 미국,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일미 한간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아가기로 함과 동시에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확인하였습니다. 후나코시 국장으로부터 송김 특별대표와 노규독 본부장에게 납치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해와 협력을 구해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상 일본의 바람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반도 출신인의 일본 문화석의 코너를 보내드립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일본 문화소개 코너에서는 도쿄 2020 패럴림픽 경기 종목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북조선에서는 패럴림픽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경기에서 받는 놀라움과 감동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패럴림픽 경기를 TV로 매일 시청하였습니다만 승패에 관계없이 손과 발 그리고 시력장애 등이 있는 선수들의 강한 정신력과 노력에 감동과 함께 용기를 받았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이 패럴림픽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대표적인 경기 종목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치아입니다. 규칙은 목표구인 흰 공에 대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누어 던진 공 중 목표구에 가까운 공이 득점해서 승패를 겨루는 경기로 중증 뇌성 마비자와 같은 정도의 팔다리 중증 기능장애자가 참가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경기는 단체전과 개인전이 있는데 남자 개인전에서 일본인 선수가 금메달을 쟁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골볼입니다. 골볼은 안에 종이 들어있어 던지면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하여 상대편의 골대에 공을 넣어서 승패를 겨루는 시각장애인 경기입니다. 경기는 선수들이 눈가리개를 착용하여 시각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공을 주고받습니다. 경기장의 라인에는 끈이 넣어져 있어 선수들이 촉각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축구입니다. 장애인 축구는 장애에 의해 몇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시각장애인 축구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경기는 방울이 들어있는 특수공을 사용하며 골키퍼 외에 4명은 눈가리개를 착용합니다. 다음으로 좌식 배구입니다. 다리 등의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배구를 즐길 수 있도록 변형시킨 앉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배구입니다. 그러므로 네트의 높이는 일반 배구에 비해 훨씬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육상 경기입니다. 휠체어, 의족, 시각장애, 지적장애 등 다양한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출전하기 때문에 선수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구분되며 종류마다 순위를 겨룹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휠체어 농구는 다리 등의 장애가 있는 선수가 경기용 휠체어를 겸허하게 조작하면서 플레이하는 경기입니다. 사용하는 코트와 링의 높이 등은 일반 농구와 동일하며 격렬한 공방과 빠른 패스가 볼만합니다. 휠체어 농구의 남자 결승은 일본 팀과 전회에 우승한 미국 팀이었습니다. 경기는 마지막까지 승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긴장한 접전 끝에 미국이 우승하였습니다. 일본은 패하였지만 챔피언을 몰아붙인 일본 팀은 세계에 통용되는 것을 증명한 경기였습니다. 다음으로 휠체어 럭비입니다. 휠체어 럭비는 팔과 다리에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스포츠입니다. 장애인 올림픽 경기에서 유일하게 휠체어끼리 부딪히는 태클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격렬한 접촉 플레이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경기용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휠체어 럭비가 시작한 무렵에는 그 경기의 격렬함에서 살인국이라고 불리웠다고 합니다. 1996년 애틀랜타 패럴림픽에서 시범 경기로 처음으로 등장해 2000년 시드니 패럴림픽에서 공식 종목으로 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1997년 4월에 휠체어 럭비 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3위 결정전에서 리우데자네이루 대회에서 우승한 오스트랄리아에 승리하여 동메달을 쟁취하였습니다. 도쿄 2020 패럴림픽에서는 그 외에도 휠체어 테니스, 양궁, 휠체어 펜싱, 탁구 등 총 22종목의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이사회는 북조선이 일방적으로 도쿄올림픽에 불참한 것에 대한 조치로 2022년 말까지 북조선올림픽위원회의 자격을 정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북조선올림픽위원회는 자격정지 기간에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어떠한 행사에 참가할 수가 없게 되어 다음해 2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에도 북조선은 국가 자격으로 참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다만 국제패럴림픽위원회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징계 조치와 관계없이 북조선은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은 참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들도 패럴림픽 경기 등이 장애인 선수들이 경기를 시청할 수가 있어 북조선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일본 문화 소개 코너에서는 도쿄 2020 패럴림픽 경기에 대하여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일본 문화 소개 코너를 청취하고 계시는 북조선의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상 일본 문화 소개 코너였습니다. 다음은 뉴스 해설입니다. 납치 문제와 북조선에 관한 뉴스를 일본의 북조선 연구의 일인자로 알려진 동경국제대학 이즈미 하즈메 교수의 해설로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에, 북조선은 지난 9월 10일, 12일 이틀 동안 신형 뭐 이런 거 신형 장거리 순환 미사일을 좀 시험 발사를 좀 했었습니다. 뭐 그리고 그 직후란 9월 15일 날에는 단거리 잠도 미사일 발사를 좀 두 개 이런 단거리 잠도 미사일을 좀 발사 시험을 좀 했었습니다. 9월 15일 날에는 한국도 SLBM이라고 하는 잠수함 발사 단도 미사일 거기 발사 시험을 좀 했었습니다. 뭐 이른바 지금은 그 남북 간에 조선반도에서는 미사일 개발 견제를 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좀 인상적으로 버즈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사실상 이번에 북조선이 두 번 기회를 좀 미사일 발사를 좀 시험을 좀 했었던 것은 그 목적은 역시 한국을 좀 의식해서 한국의 너무 높은 그 미사일 능력에 대해 그게 좀 따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은 벌써 좀 너무 그 장거리에 수함 미사일을 좀 갖고 있습니다. 정 500km 거기에 좀 사정거리를 좀 갖고 있는 순항 미사일을 좀 한국이 좀 갖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거기를 좀 의식해서 북조선이 좀 시험을 통해서 역시 정 500km 거기 사정거리를 갖고 있는 마찬거리 순항 미사일을 좀 발사를 좀 성공적으로 했었다고 그런 식으로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순항 미사일의 가능성은 지금 남북 간에 같은 수준에 좀 도달됐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단거리 단도 미사일이라면은 러시아체 이스칸더 M라는 것은 좀 원형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단거리 미사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한국에서는 현무 2호라고 들고 있습니다만, 이런 현무 2호를 좀 사정 거리를 좀 800km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좀 의식해서 북조선도 지금 개발을 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지난 3월 25일 날에도 발사 시험을 좀 했었습니다만, 그때는 600km의 사정거리를 하고 북조선이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현무 2호하고 좀 비교하면 아직은 그런 같은 수준의 못가로 좀 그런 정도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올해 15월 날에 했던 그 발사 시험을 통해서 북조선이 800km의 좀 사정거리를 좀 갖고 있는 단거리 단도미사일을 좀 가지게 되었다고 그런 식으로 좀 발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남북 간에 그 미사일에 관해서도 같은 수준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그 남북 간에 조선반도에서는 명백하게 미사일 개발 견제한다는 것은 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그것은 이 지역을 좀 생각할 때, 동북아시아 지역을 생각할 때, 동북아시아의 좀 평화, 안정에는 좋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도 9월 15일 날에는 SLBM 참삼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좀 성공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SLBM에 관해서는 북조선도 역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 수준으로 좀 볼 때는 좀 한국에 대해서 좀 열등적이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전망할 때 북조선이 반드시 이런 SLBM 개발에 힘을 두고 시험도 꼭 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좀 기술적으로 이런 SLBM 발사할 수 있는 만큼의 수준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또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올해보다 오히려 내년 5월 11일 이후에는 한국에서는 그 새로운 전부가 좀 시작하겠습니다만, 이런 새로운 정부를 좀 의식해서 북조선이 내년에는 SLBM을 좀 발사 시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북조선이 이번 9월 15일 날에 발사한 후에 밤에 좀 김여정 씨의 담화를 좀 발표해서 남쪽에 대한 좀 메시지를 좀 보냈는데, 거기서 김여정 씨가 강조했던 하나 관점이라는 것은 역시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미사일 개발이라는 것도 한국이 하고 있는 그런 국방 계획에 따라 하고 있는 이른바 자의적인 개발하고 똑같다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하고 있는 개발은 그런 자의적이다, 방위적이다 그런 식으로 하고, 북조선도 지점하는 그런 자기 이 미사일 개발을 한 것은 국방 자의적인 그런 거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 미사일 개발을 좀 견제하면서 서로의 능력이 좀 너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에는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고, 앞으로 남북 간에 이런 미사일 개발 견쟁 아니고 미사일에 관한 군축 협상 그런 것은 좀 시작하는 것이 좀 우리가 좀 너무 주목을 해서 봐야 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이즈미 교수의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주의 한 곡입니다. 이번 주는 1974년의 히트곡 아그네스 첸의 포켓 가득한 비밀, 그리고 1989년의 히트곡 지기의 글로리아 두 곡을 보내드립니다. 그럼 들어보십시오. 실제 단파 라디오 방송에서는 이 시간에 음악을 보내드리고 있으나 이 인터넷판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음악 이용료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조선에 계신 납치 피해자 여러분, 이번 주 일본의 바람 어떠셨습니까? 이제 헤어질 시간이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